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 51절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네, 지난 12월 18일 날 주일에 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자유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그 본문도 그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내용도 그것과 함께 같이 이해해야 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지금 강해를 이제 매주 조금씩 들으시면서 요한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시면서 애써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가면서 소설 하나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아주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가 있죠. 그분이 쓴 뭐 여러 소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르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아주 가치가 큰 책입니다. 뭐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방대한 책이지만 책 중간에 보면은 이 무신론자인 이반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주 신심이 깊고 거의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동생 알료샤에게 어떤 번역에서는 알레세이라고도 나오고요. 알료샤에게 이제 자기가 지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극시를 하나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긴 이야기인데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이반의 이야기 속에는 16세기에 1500년대에 이제 세도를 부리는 그런 어떤 제도와 교회에서 아주 존경을 많이 받고 추앙을 많이 받는 그런 대신문관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 말하자면 종교재판소의 소장입니다. 우리나라 요새 헌법재판소 소장 뭐 박한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박한철 집사님이 작년에 한국 갔다 오시더니 자기가 동명이인인 사람을 거기다 소장으로 세워놓고 오셨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은 90세입니다. 90세.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이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굉장히 어미로워 보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종교 심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권세가 세상에 떨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존경받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 돌연히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광장에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감적으로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고 또 경외감과 큰 사랑으로 다가섭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찬양합니다. 그때 이 신문관은 이제 군사를 보내서 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 예수를 체포하고 성전의 캄캄한 그 끝방에다가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두어진 그 방으로 찾아가죠. 그리고선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굉장히 긴데요. 그걸 딱 줄이면은 이런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제가 정리한 것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난 내일 당신을 처형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우리들 앞에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이지. 당신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자유가 아니었어. 자유는 보통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안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체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고 안정을 보장해 주었다.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옳다고 믿는다. 이 체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랜 세월을 많은 힘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힘써 막 완성할 찰나에까지 왔는데 왜 당신은 또 나타났는가? 당신이야말로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될 존재야. 내일이 되면 당신을 반드시 처형하고 말 것이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벅차하는 사람들, 버거워하는 사람들, 그 자유를 벅차하니까 자기의 삶으로부터 종교 울타리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안정을 약속하죠. 잘 될 거야. 이 정도는 보장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돌봐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 권세 있는 자들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조종해서 아주 조금은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보장된 것이 우리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위협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도적인 강압에 이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라는 것이 진리를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제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얽매고서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당신의 영혼과 삶은 안전하다, 보장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실제로 조금은 보여주니까 이 노 신문관과 같은 사람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권세자들은 알았죠. 사람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꿰뚫어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자유하지만 자유보다는 안정을 원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세상의 독재자들이 바로 이 심리를 잘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잘 살펴야 되고요. 세상에서 배운 자유에 대한 개념이 잠시 좀 블락킹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자유에 대해서 좀 먼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자유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하늘의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와 이 거짓에 관한 이제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자유와 거짓은 정말 서로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요동치기 시작한 거죠. 아무도 그 말을 듣고 무시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자들만이라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람에게는 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무엇이 속박이 되었던 것이든지 간에 어떤 그런 속박으로부터도 해방되어서 나는 자유자답게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유자답게 나는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분명히 싸우는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마련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실전으로 들어가서 자유인으로서 살려고 하니까 자유가 자신들의 어떤 더 위급한 사안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위급한 사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불안입니다. 사람은 크게나 작게나 불안의 상태를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이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속성이 뭐냐면 피할 수 없는 모호성입니다. 애매모호하다라는 말 많이 하죠. 우리의 인생도 모호한 분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고, 우리의 역사도, 우리 이 세상도, 모든 원리에도 모호함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PhD를 공부하고 뭐 연구 깊이 할수록 점점 더 알아갈수록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뭔가 모호함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으면 이 불안과 모호성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해였죠. 자유라는 것은 불안과 같은 삶의 속박이 되고 삶을 방해하는 세력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나의 삶을 방해하고 저지하고 나를 괴롭히고 속박하는 그런 모든 내적, 외적인 요소들과 싸우고 다룰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의 능력이 이제 자라게 되면 예전에는 늘 넘어지던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는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일들로 이제 여겨지게 되죠. 그것은 그 세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함으로 강해졌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불안이 안 오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과 치열하게 싸울 때 극복하게 하는 그 자유함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싸움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어떤 전쟁의 도구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천명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싸우라, 취하라. 우리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강렬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농장의 맹수들이 막 너무 출몰해서 위협을 하니까 이 농장 주인이 이제 총을 한 자루 마련했습니다. 이제 맹수들을 쫓아내고 제거할 수 있는 도구를 얻은 것이죠. 그러면은 그 총을 한 자루 딱 사니까 주변에 있던 맹수들이 아이고 저 농장 주인이 총을 샀네, 내가 저기 잘못 갔다가는 죽겠네 하고 맹수 존재가 싹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똑똑한 맹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이라는 것은 맹수가 나타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와 같습니다. 자유도 내가 편할 때는 자유함 뭐 그것이 그렇게 큰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오고 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무언가 나를 괴롭히는 사건과 여러 가지 속박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갇히게 될 때 나의 자유함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은 거기서 불쑥 그 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은 이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싸우기 위한 하늘의 방법임을 몰랐기 때문에 활용하지를 못한 거죠.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맹수를 쫓아내질 못한 거죠. 예수님의 자유함은 어디에서 선명하게 입증되었을까요? 제자들이 당신 말씀을 잘 듣고 모든 상황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안정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자유함이 드러났을까요? 아니죠. 모두가 당신을 적대시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구타하고 고통을 주고 또 죽음이라는 공포가 극도로 장악하는 십자가 고통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자유함은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 아닐까요? 적대감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적인 고통의 고통도 있고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실은 견디기가 힘든 일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당신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그 싸움을 잘 싸워내시고 그리고 그 승리의 그 선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웠던 십자가가 갑자기 편안하고 화려한 보좌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십자가 그대로이죠. 그러나 오직 그분이 지닌 영생의 위대함이 거기서 나타난 거죠. 드러난 거죠.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영생의 한 위대한 측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각지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상황이 편해지기 때문에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또 외부로부터 엄습해오던 그 불안과 같은 세력이 사라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이 자꾸 있으면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렇구나, 성경을 잘 안 봐서 그렇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물론 기도를 하셔야 하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성경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자유의 실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죠. 그것을 얻지 않고 피상적으로 믿고 피상적으로 기도하고 피상적으로 바라고 이러한 가운데는 자유의 진정한 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편해지고 불안이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길 참 잘했다, 여기가 바로 신앙의 사각지대이죠. 오히려 불안과 같은 세력과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한판 붙어야 됩니다. 그것을 붙지 않고 내 처지 연민하고 그리고 억울해하고 감정으로 표출하고 그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는 그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그건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새들 중에 가장 크다고 알려진 새가 엘바트로스라는 새인 거 아시죠? 좀 사진 나옵니까? 좀 보여주세요. 알바트로스는 이 새 날개를 펴면은 최대한 3.5m까지 이렇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는 날개가 너무 길고 좁아요. 그래서 몸은 크고 그래서 이륙하고 착륙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단 역풍을 맞아서 자기 몸을 띄우면 이제 수천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 새를 연구한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50년 산 그 알바트로스가 있었는데 그 새가 자기 생애 동안에 600만 킬로를 날았대요. 600만 킬로를 감이 잘안 잡히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구 둘레를 적도로 해서 지구 둘레를 140번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지구를 3바퀴 도는 정말 바빴겠죠? 계속 돌아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새가 날고자 할때 필요한 것은 동력은 무엇이냐면 역풍입니다. 순풍으로는 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맞바람이 쳐야 그것을 치고 올라가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갯짓을 하지 않고도 활공만으로 수십 킬로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이 새를 날게 할수 있는 힘은 역풍이다. 우리가 자유의 날갯짓을 하고 자유로 비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순풍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역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의 힘은 나의 내면에 속박의 세력들과 먼저 싸우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우다가 어느 순간 딱 맛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그 순간에 바로 내 안에 아, 영생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영생이구나. 아, 삶은 이러한 것을 즐기면서 살라고 주신 삶이로구나. 그것을 깨우치게 되죠. 누가 가르쳐줘서 깨우치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역풍을 맞고 비상하고자 할 때, 그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두 번째로 들어가고 싶은 그 주제는 자유와 거짓에 관한 본문의 포인트를 먼저 좀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 말씀을 통해서 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리고 또 자유를 주시고자 한다, 이런 말씀에 이제 맥락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과 그 이유를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뭐 서로 막 공방하면서 논쟁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 쟁점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말씀의 맥락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과 예수님의 이 논쟁에서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인간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거짓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바로 그것이 바로 원인이라고 예수님이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짓에 속으면 무엇을 볼수 없는 무엇도 볼수 없는 소경이 되는지 영적인 소경이 되는지 이제 9장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요. 얼마나 거짓된 안정감에 도취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열심히 시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줄이고 줄여서 제가 포인트만 한번 잡아 드려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근데 39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길래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려고 하는 것처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또 이제 논쟁이 계속되다가 41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다,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42절, 43절, 44절 이렇게 쭉 해서 그 말씀을 줄여보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나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그리고 내가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나름 거룩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남들이 보기에는 하자 없는 종교인들이었다 이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두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줄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죠? 너희들은 지금 행하지 않고 있다.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고 있고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또 애매하거든요. 그냥 쭉 그냥 읽어가기만 하면은.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이 성장해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믿고 신뢰하게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은 내 뜻대로 말하는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진리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진리를 듣고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기도 했고 한데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러지 않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애매하죠. 조금 아직도 그죠? 6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즉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믿는 것이 일이 됩니까? 네, 그렇다라는 거죠. 믿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추상적으로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헌신하고 그리고 더 뭔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죄송합니다. 그런 수준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핏 보아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들은 아직 내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 내 말에 뭐 내 말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지금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잘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또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가 뭐냐면 51절 5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51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했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 뭐죠?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영생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매장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그리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생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답변했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지금 당신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한다. 다 죽었는데 뭘 또 죽지 않냐. 지금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자체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큰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했지만 그냥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은 그냥 예수님이 믿고 싫은 거죠.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깊은 뜻을 가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지 않는 영생이라는 것이 무제한 시간 생명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러면 살고 싶은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이거보다는 나아져야죠. 당연히. 근데 어느 측면에서 나아져야 하냐 이 말이죠. 영생은 지금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영생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지금 좀 굉장히 따뜻하고 졸리시고 하더라도 좀 잠깐 좀 마음을 깨우셔서 예, 오늘따라 좀 유독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주의를 환기하고요. 네,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는 당신과 나 사이에 행했던 참으로 소중한 삶의 퀄리티, 그냥 뭐 피상적으로 살고 뭐 인사만 하고 살고 그런 거 말고요,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런 퀄리티, 삶의 퀄리티로 인해서 서로에게 기억이 돼요. 서로가 그것을 기억해줘요.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연대감이 생기고 그 연대감 속에서 서로 교통하면서 누리는 생명, 그것이 영생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 지금 순간적으로 아차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백동욱 집사님 올해도 좀 사용하겠습니다. 아 싫으면 다른 분으로 바꿀게요. 백동욱 집사님과 저 사이에 사랑의 많은 퀄리티 있는 그런 행함이 있었단 말이죠. 집사님이 저에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많이 챙겨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집사님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안부도 묻고 그래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만났다라는 자체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행함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행함이. 그런 서로에게 기억되는 행함이 있죠. 아, 저 사람 하면은 내게 어떤 이미지로 떠오르는가 하는 그 선한 그 기억이 서로에게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이 기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생각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연대감, 결속력, 이것이 생겨납니다. 서로 통함을 그래서 추구하고 또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하는, 서로 통하는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억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2주 전쯤에 이종호 집사님이 저에게 큰 도전을 하셨습니다.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치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치매 걸려서 기억 못하면 그냥 싹 다 흐트러지고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치매 걸리기 전까지 사랑했던 것은 누구에게든지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죠. 일시적인 병의 증세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생명을 얻을 때 치매의 병을 얻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부활하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잠깐 망각의 시기가 우리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있습니다. 이것이 모호함이죠.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과 싸우라고 자유함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베풀고 내가 희생하고 하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억 속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굉장히 엄하셨었어요. 특별히 어렸을 때.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상처가 좀 있고 그리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자꾸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날 때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셨던 그 사랑의 말씀과 또 사랑의 베푸심과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런 것들이 그때는 내게 좀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프고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새롭게 기억이 됩니다. 돌아가셔도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바로 누리고 있는 영생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영생이고 어머니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100% 누린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꾸 이 영생의 풍요로움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인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영생을 못 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은 좋은 것인 줄 알고 또 일부분 우리가 이 삶에서 누리기도 하는 것 뭐 인정하겠는데 대부분 삶의 우선순위로 보면 이 영생이 2순위입니다. 먼저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먼저 번듯하게 사람들에게 인정 좀 받고 그게 먼저라는 거죠. 유대인에게도 그랬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은 왜 그럴까요? 깊은 거짓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속임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계속하는 일이 뭐죠? 유대인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종교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종교적 형태를 지키고 종교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삶의 최고의 목표였었어요.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길이라고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태와 종교적인 안정감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함으로 싸우게 하는 그러한 동력을 부여해 주는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랬다면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종교를 가진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또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형태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다 같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불편한 것을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더 편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컴플레인 할 것 없이 불평 없이 지내는 그런 편안함을 지냈다면 내일은 적어도 이 정도는 편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1순위입니다. 내가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고 뭐 어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나를 뭐 공포로 만약에 위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과 싸워서 영생을 취하려는 그러한 것이 1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조금 더 노력해, 조금 더 성실해, 그러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세상의 굿 뉴스입니다. 여기 지금 다 속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의 굿 뉴스는 뭐죠? 예수님은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세요. 나라는 인격의 진리 안으로 들어와라. 나와 만나자 이것입니다. 나와 만나자. 그것 하나입니다. 나와 만남이 일어나고 나와 진정한 사귐을 갖자. 나와 진정한 사귐을 가질 때 그런 삶이 지속되면 삶의 역풍이 불어올 때 그것을 맞고 넘어지지 않고 딛고 맞받아칠 수 있다. 이것이 자유의 능력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내 안에 막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나 이기심이나 뭐 분노나 또는 불통의 관계들, 단절 이런 것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줍니다. 이때 우리는 영생의 퀄리티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사랑과 희생의 퀄리티, 그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권세 아래서 형식적인 복종으로 자기의 삶만 번듯하게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나의 영생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부모 봉양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종교의 허세에 속아 넘어가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우들도 교리만 믿으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삶은 여전히 안정될 수 있다,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교리, 거짓 교리에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피상적으로 내가 그냥 예수님은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역풍이 올 때 자유함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에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또 이 교리가 너무 이렇게 엉터리 같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또 교리 안 믿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뭐 구세주인 것도 뭐 아니고 또 뭐 죄사함도 아니고 뭐 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를 무시하고서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셔야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교리가 정확하게 이해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고 다른 길을 택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하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신 분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부 거짓에 빠져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삶, 내게 원하시는 진짜 삶이 무엇인가? 그럼 뭐 누구 상관할 필요도 없고 뭐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뭐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다면 그렇다면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 매장 넘어갈 때마다 조금씩 더 깊이 보고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가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시는 경험과 더불어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거짓의 삶에 빠져 있는지를 직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하웨이를 운전하다가 차를 세워야 할 정도로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잔디밭을 산책하다가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정도의 사건으로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마음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기를 1순위로 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올해도 진하게 여러 차례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의 사건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고 나의 삶에 어떠한 행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또 자신을 성찰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삶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정을 제1순위로 추구합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주님의 지적의 말씀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는 그 자유함의 능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방해하는 삶의 세력들과 잘 싸워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있으면은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인생 없다라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결단하고 주님 주신 자유함의 능력을 활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동행하시며 도우시고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에 분, 옆뒤에 옆